시간은 게임 중독 예방과 치유 세미나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게임 중독과 도박 중독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중독이 도박 중독하고 위험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주로 말이에요. 게임의 그 정의는 어원적으로 보면 게임이라는 용어는 흥겹게 놀다는 말에서 워낙했는데 너무 흥겹다 보니까 이제 중독으로 가는 거죠.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로 신체를 움직이는 모든 행동을 게임이라고 하고 그래서 게임은 정신과 육체가 함께하는 행동이며 그 과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나 어떤 물건을 획득하는 것이 아닌 즐거워서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그 과정을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요새는 뭘 따먹고 뭐 그런 것까지 있잖아요. 게임의 사전적인 정의는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승부를 겨루는 놀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게임의 한국의 법률적인 그 정의를 보니까요. 1999년도에 은비계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됐더라고요. 거기에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과 오락을 위해 게임 제공 업소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타 게임 기구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고 해요. 다음에 도박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보자면 화투, 카드놀이, 시합 등과 같은 승부가 불확실한 일에 요행을 거는 거죠. 그 다음에 요행수를 바라고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일에 손을 대는 일을 내기 또는 노름이라고도 하며 도박의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약간의 자기 그 기량을 발휘해서 더 딸 수 있다 하는 그런 스릴을 갖게 되고 승부욕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 도박이죠. 그 다음에 도박의 분류를 보면요. 도박에 사용되는 용구나 도박 대상에 따라서 주사위를 그 던져서 하는 것도 있고 패를 던져서 하는 것도 있고 기계를 쓰는 것도 있고 스포츠에다가 도박을 하는 것도 있죠. 주사위 계통은 다이스, 크랩 같은 거, 패는 트럼프, 그 다음에 화투, 골프에 마작 등이 있고 기계는 룰렛, 그 다음에 슬롯머신 같은 것도 기계 아닙니까? 빙고도 그렇고 전자오락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포츠는 농구, 야구, 축구와 같은 운동경기하고 그 다음에 경마, 오토레이싱. 사실 교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포 자녀들이 운동 경기에 대한 그 농구, 미식축구 같은 데다가 많은 스포츠 게임에 돈을 거는 경우가 많아요. 스포츠 도박을 해요. 사실은. 그 불보유거든요. 라스베가스에서 하는데 그걸 인해서 막 그 저기 나쁜 그 덩치 큰 사람들이 막 돈 받으러 오고 뭐 눈치가 오고 그런 게 많아요. 그거를 누가 문제시 안 삼고 얘기를 아직 안 하는데 그런 게 많아요. 청소년들이 여기서 1.5세들이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 대개 처음에 그걸 하다가 하게 돼요. 인터넷 상담 건수 중에서 게임 문제 상담이 가장 많았어요, 한국에. 2005년도에 한국정보문화원 그 역기능센터에서 집계한 거 보니까 약 7,000건에 대한 상담이 왔었는데 그 중에서 92%가 게임 중독이었어요. 물론 게임 중독이 이 건수가 많은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성인이 남편이 게임할 때 아내가 가자고 그러면 가겠어요? 안 오죠. 그렇지만 부모님이 아직은 그 18세 미만이니까 가자고 그러면 올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은. 그러니까 자녀들, 그 청소년들 게임 건수가, 상담 건수가 늘어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당연히 많은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청소년들의 그 많이 문제가 있고 성인들의 음란물 채팅이나 도박 등에 대한 문제는 우선 본인이 숨기실 때까지 은폐하잖아요. 그리고 아니라고 우기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내가 봉급 타서 내가 하는데 뭘 챙겨주냐고 자꾸 또 그런 분도 있다 이거. 여기 이제 도박자 중독자들 보면요. 대부분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신부를 수입해 오신 분들. 그날 가서 바로 결혼 온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미국을 배우려고 그러면 한국에서 아무리 대학을 나왔어도 한 10년 걸리잖아요. 다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애를 많이 낳게 해요. 이혼을 방지하려고. 중독자들이 여러 가지 머리 있어요. 사실. 그런 건 신문에 안 나는 얘기예요.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인터넷 사용자 중에는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많죠. 그 채팅, 온라인 도박, 데이트레이딩, 쇼핑, 그런 것을 게임 중독보다 덜 하다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도박 위협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한국은 도심의 학원, 주택가, 밀집 지역은 물론 학교 근처까지 사행성 그 게임장이 있죠. 게임을 하는데 사행성이 붙은 거예요. 내기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그 이 리노 근처에 무슨 의과대학이 있죠. 내가 누구한테 상담 전화를 한번 받으면 되겠어요. 아들을 초청명해서 의사를 시키려고 의과대학 리노 근처에 보내는데 바로 대학교 정문 바로 긁은 얼마나 도박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통 가지고 다 그 학자금 다 해서 결국 공부도 못하니까 드롭돼서 부모님이 그 다시 그 집에 데려온 적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아까도 말씀드린 바다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는 모래나 물고기를 라스베이거스 같은 거 하면 슬롯머신에 그 다른 모양 나오는 거 뭐냐? 그렇게 해갖고 그 했던 건데 그게 뭐 굉장히 PC방, 게임방에서 했으니까 그걸 많이 팔았으니까 손해를 한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은 부모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아이들이 도용해서 혹은 크레딧카드를 훔쳐서 버젓이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온라인 도박 업체에서는 이렇게 해요. 누가 크레딧을 대든 간에 돈이 떨어지니까 바로 지금 도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돈을 따면은 그 어카운트를 줘버릴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이름은 홍길동인데 이건 아버지 이름을 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줘요. 돈을 따는데.
말도 안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어카운트를 열잖아요. 열면은 이제 크레딧카드가 안 되니까 어카운트 열고 돈을 참 송금하잖아요. 그러면 유니언 뭐 그런 라인으로 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뭐 한 200불 보내는데 뭐 35불 차지다. 그럼 거기서 200불 보내면 235불 크레딧을 줘요. 송금료까지 다 크레딧을 준다. 네. 이건 어차피 잡혀도 놓고 하는 돈 아니에요. 그런 것이 상당히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도박 중독은 연령이 낮을수록 중독성이 강하고 중독 증상도 심화되죠. 지금 직장인들이 돈 천불이 있는 건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자녀가 천불이라는 것은 큰 돈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성인에 비해서 청소년의 도박 중독률이 3배나 높아요. 뭐 적기는 하지만 그리고 도박 중독으로 인한 전문적인 치료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죠. 지금 자녀들을 위한 도박 치료시설이 없잖아요. 여기 또 어떤 데 20대가 와요. 60대까지 와요. 그게 도박이요. 어떻게 끊겨야 되냐면 30대 미만이 어려워요. 그리고 60대 이후가 어려워요. 가장 많이 끊는 나이가 40대 후부터 50대 중반이에요. 50대 중반은 자녀들이 이미 대학생이 돼갖고 아버지 이러면 되시겠냐고 그러고 자녀 때문에도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돈을 잃어도 더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근데 20대들은 아주 뭐 구만리 같은 인생이 돼갖고 그거 뭐 그다 돈을 다 부모님이 갚아주니까 자기가 뼈 아프게 벌어서 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무조건 하자 주이고 또 60이 넘으신 분들은 나 이제 앞으로 살 날이 한 20년 밖에 안 남았는데 이대로 살다 죽지 왜 고치게 하느냐고 그래서 또 못 고쳐요. 그건 제가 10년인 사역에서 하나의 그 경험이에요. 그래서 전화 오시면 남편이 몇 살입니까? 물어봐요. 예, 그러면 고칠 수 좋겠다 나쁘다 이런 얘기 제가 하죠. 무엇보다도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시고 정부는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치료시설의 확충과 사행산업에 빠지지 않도록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그 강력한 제재 조치와 함께 예방 및 개명을 함께 펴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뭐 정부에서 세운 보차로다가 자꾸만 이런 시설을 늘리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사이트에 가면 다 게임하는 게 훌륭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게임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죠. 또 게임 사연을 한번 우리가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요 하는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를 누가 좀 여자분이 한번 좀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게임 사연.
저랑 잘 만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아니면 PC방에서 게임만 하죠. 핑계도 대단해요. 게임으로 돈도 벌 수 있다는 등 알바하는 사람도 있다는 등이요. 자기 거 팔면 돈이 얼마냐는 등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기랑 친한 PC방 형이 몇 천만 원 주고 캐릭을 샀다나 그래서 바로 몇 배를 벌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 게임 같은 거 몰라서 잘 모르지만요. 그런 식으로 돈만 생기면 게임에 투자하고 그래요. 전 그게 너무 속상하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위에서는 결혼하면 바뀔 거라고 애가 생기면 안 그럴 거라고 하는데 정말 맨날 속상해서 입안까지 한심하다는 말이 차 있는데 말로는 꺼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요즘 그 애인들이, 여자 애인들이 그 남자 게임에 빠지면, 이거. 심지어는 그 데이트 장소를 게임방으로 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예, 게임방으로. 이번에는 그 도박성 게임과 어린아이들의 브레인 파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게임이나 사행성 도박의 경우에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중독성을 야기시키지만, 보상을 주는 성격의 자극은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점점 더 그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중독행위로 부추기게 되죠. 어린이들은 뇌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게임을 억제하는 힘이 약해지죠. 브레인이 아직 다 개발이 안 된 상태예요. 왜 술을 21살 이후에 사라보고 담배를 왜 18 후에 피우고 합니까? 그건 브레인이 그 물질에 대해서 아직 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이 더 쉽게 망가지는 거죠. 그 약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더 빨리 중독에 빠질 수 있으며 한번 빠지면 점점 더 깊이가 빠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어려서 병은 빨리 낫는다고 하지만 이 중독의 경우는 반대 현상이에요. 중독은 충동 조절을 감당하는 전두엽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로 뇌기능 장애에 대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세요. 이 뇌의 이 앞에가 전두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는 사람 다섯 명하고 도박을 안 하는 사람 다섯 명을 갖다가 MRE 같은 그런 저기 자가공명기에다가 뇌 사진을 놓고 똑같게 도박 카지노 선전을 똑같이 보여줬어요. 근데 도박을 중독된 사람이나 일반 사람이나 이 전두엽에서는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불꽃 같은 게 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아 좋은 게임이다, 나도 딸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뒤에는 우리가 차로 말하면 브레이크 같이 하고 싶은데 관두자 하는 브레이크를 조정해야 되는데 제어 장치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똑같이 그 다섯 명을 보여주면 했더니 일반한테는 막 불꽃이 튀고 도박 중독자한테는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자는 도박 그 게임만 브레이크 안 보여주고 차가 그냥 악셀을 밟아서 계속 가는 거고 도박자는 가는 거고 일반인은 도박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지 말아야겠다. 이건 내가 안 된다고 브레이크를 자꾸만 걸으니까 안 가지는 거죠. 그래서 날트랙션이라는 약이 개발됐어요. 그걸 복용하면 이 뒤에 제어력을 강화시키는 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무료로 중독자들한테 줘도 안 먹어요. 난 중독자가 아니야. 그래서 치료가 이렇게 약물 치료까지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뇌가 다 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제어력이 더 망가질 거 아닙니까? 인터넷 중독은 약물 중독과 같이 육체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쳐서 회복으로 나온 20대 도박 중독자들을 보면 대학생들을 회복시키는 성인들보다 몇 배나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50대 도박 중독자들은 어려서 12살, 13살 때 독이 남자들은 도박이 시작되는데 4개였는데 딱지치기, 구슬치기 옛날에 하셨는데 6.25 동란 이후에 뜬 게임이 없었잖아요. 그 딱지치기, 구슬치기 해요. 얼마나 자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30대, 20대 사람들은요 가게마다 옛날에 동전 넣고 막 공격해서 땀 빨빨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거 많이 하던 애들이 20대, 지금 30대 도박자들. 그러니까 딱지치기, 구슬치기 한 번 보면 20대 오브세션, 강박관념이 이미 형성이 된 거죠, 뇌에. 어려서. 그런데 요즘에 게임하는 자녀들은 차에서, 화장실에서, 식당에서 아무 데서나 그냥 이러는 이 강박관념이라고요. 그 형성이 된 데다가 그런 아이가 돌을 만지면 이건 뭐 그냥 중독의 상기로 그냥 그냥 파티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이번에는 청소년 도박 중독의 자가진단법. 뭐 10가지, 20가지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대개 다 6가지 줄여서 보면 청소년들이니까 게임을 하기 전보다 학교 성적이 떨어졌느냐 그죠. 또 게임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주 하느냐. 세 번째는 게임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느냐 그죠. 자기가 어떤 실력이 도달하지 못하면. 네 번째, 게임을 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느냐. 예를 들면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괜찮다. 다섯 번째는 게임을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가. 그렇게 보시면은 대개 여기 해당되시면은 청소년들이 아 얘가 게임을 하는데 도박 정도 비슷한 그 기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에는 도박성 게임 예방 방법은 다섯 가지 또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자녀가 하는 놀이 방법을 알아두고 무조건 막지만 말고 대화를 나누며 절제를 시도하셔야 해요. 아무리 그것이 도박 같아도 바로 뺏고 못하게 하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 게임 시간을 파악하시고 정해진 게임 시간을 지켰을 경우에는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한 시간 줄였다. 아, 너 굿보이. 너 할 수 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뭐 오하인가 중부지방에서 있는 그 지역에서 탄생하신 분들이 많이 대통령이 됐대요. 그 지역을 조사하니까 뭔 전에 Boys be ambitious. 소년들아, 너 야망을 가져라.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야. 말이 씨앗이 된다고 너는 해낼 수 있어. 너 그거 참 한 시간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넌 멋지다. 야, 하나 선뜩해. 이렇게 할 때 애들이 더 하고 싶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전한 게임을 추천하거나 함께 놀이에 참여하려고 하죠. 게임이 다 나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통제가 불가능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라고 해서. 다섯 번째, 최소 1년, 2년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돼요. 아, 이제 얘가 이번 달에 끊었다. 다 나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가신 분은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애는 다 괜찮은데 이렇게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보여요. 제가 볼 때는요. 부모님이 보시면 괜찮은 것 같이 보시는 거, 잠깐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자기 유리하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마지막에 제 3자의 의견을 한번 구해, 상담을 구해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 반대는 앞에도 아니고 굽잖아요. 이런 데 올라오고 그러면 또 태우고 가고 부모님부터 귀찮잖아요, 이것이.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한국 남자 청소년 259명 중에 23.6%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방문해 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25.5%나 있다고 했어요. 또 청소년들의 불법 인터넷 도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한국 정부에서는 두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죠. 첫째는 일선 초중등학교의 예방교육 동영상을 제작해서 보급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이버 상담을 활성화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죠. 게임하는 자녀를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면 그만둘 것이라고 부모님이 또 조언을 서드린 경우가 그런 경우가 지금 많아요. 한번 도박 중독자 아내들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부모님이 얘가 결혼하면 낫겠다 싶어서 결혼을 시켰을 때 이제 처음에 결혼한 이제 각 결혼하는 며느리나 예, 그 저기 아내를 보면 처음에는 순교자형. 이런 형태의 아내는 내가 헌신적으로만 잘해주면 남편이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다. 도박은 12살, 13살부터 했는데 내가 결혼해서부터 한 것 같이 부인이 잘못 오해, 생각하는 거죠. 나 때문에 내가 뭐 잘못해서 남편이 됐다. 이런 유형은 도박으로 인한 가정 파탄을 자기 탓으로, 부인이 내 탓이라고. 그리고 도박 빚도 자기가 떠맡아서 관리하며 친정에 가서 갚아주거나 이제 그래서 하는 그런 형태고. 완벽주의자의 형태가 있어요, 그 부인이. 이런 때는 치밀하고 엄격한 성격의 아내로 자기 기준이 절대적으로 남편의 도박 행위를 일반적으로 비난하죠. 그리고 아내가 이런 경우 대부분 부부관계가 깨지죠. 아내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신의 생활에 남편의 허점을 남겼다는 분노와 실망감으로 우울증에 빠지기 쉽죠. 세 번째 형은 코디펜던시, 의존형. 수동적 타입의 아내로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런 절망적 상황에 부딪히지만 의지했던 남편의 존재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의지할 곳을 잃게 된다. 그 결과 공포나 공황에 시달리게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도박 중독자가 되신 분이 한국에서 결혼해서 신부가 왔을 경우에 미국도 모르는데 여기 와서 직업도 없는데 남편이 그나마 직장 다녀서 먹고 사는데 남편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존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증 회복 걸림돌은 중독증과 우울증의 관계성이 밀접하다 하는 거 이거까지 학습했죠. 중독증 환자들에게 빼놓지 않고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에요. 남자분들은 맨 처음에 우울하지 않고 시작해서 도박이나 게임을 하다가 자기가 부모님이 못하게 하거나 아내가 못하게 하거나 돈을 많이 잃거나 그랬을 때 우울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여성은 중년에 도박을 시작해요. 여성은 대개 보면 한 90%는 슬롯 머신만 해요. 돈을 딸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가서 힐링 타임, 애인을 만난 것 같이 가서 한다고요. 그래서 여성을 에스케이프 갬블러라고 그래요. 남성도 액션 갬블러지만 나중에는 돈이 있고 다 오갈 데 없고 그러면 에스케이프 갬블러 같이 돼서 그 우울증에 빠져요. 우울증에 빠지니까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자기 자가 처방적인 게임이나 도박을 하게 되는 거죠. 중독증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겼으면 금단 증상 기간만 잘 겪고 나면 우울증이 립스가 되는 거죠. 그거는 선천적인 우울증이 아니고 중독 결과에 의한 우울증이기 때문에 우울증에서 회복이 되면 그게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심리상담 가서 처방약을 먹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의사한테 심리상담 다 밝혀줘. 나는 우울증이 중독 행위 이전부터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중요해요. 중독자가 우울증에 처할 확률은 일반인보다 3~4배 많고 한 알코올 중독 주부는 자신이 술을 마시게 된 동기는 심각한 우울증, 타인에 대한 불신, 짜증, 소심함, 이유 없는 분노, 감정에 비롯돼서 그 자기 태아까지 건강에 위험이 있다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그 중독자의 그 뇌와 브레인과 금단 증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시겠어요? 우리의 뇌는 두터운 뼈로 둘러싸여 우리에서 가장 보호되는 기관이면 신경을 통해 여러 신체 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는 통제 기관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모두 살아가면 내 마음을 알다라고 내 가슴을 쳤지만은 지금은 머리를 쉬셔야 돼요. 모든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지 가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뇌는 thinking, 생각하고, 메모리, 기억하고, 컨트롤,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런 뇌의 역할을 마인드, 마음이라고 그러죠. 우리 뇌는 이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게 눈이죠. 눈이 창문인 것과 똑같아요. 눈을 통해서 또는 청각을 통해서, 후각을 통해서, 촉각을 통해서, 미각을 통해서 외부 환경을 뇌에서 받아들여갖고 그 소화해서 수억 개가 넘는 뇌세포에 메모리 시키는 것이 뇌의 역할이죠. 이렇게 환경, 경험, 교육과 같은 외부 세계는 브레인 푸드, 뇌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먹음을 제대로 못 배우시면 뇌의 양식이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게임, 알코올, 마약 또는 감정을 전환시키는 중독 행위들은 우리 뇌의 쾌락센터를 자극하고 뇌 안에 다른 화학 전달 물질들의 기능을 변형시켜줘서 불안감, 공격심, 기억력 상실, 허용한도, 중독증, 금단증 등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쾌락센터는 성관계, 식사, 성공, 적응력 등의 고착 영향을 보상하게 되는데 만약에 게임이나 알코올, 마약 또는 중독행위로 인한 황홀감이 계속돼서 뇌에 공급하게 되면 정서 충족과 성취감이 적어져서 중독자는 정상적인 생활에 대한 동기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죠. 우리들의 뇌 안에는 감정과 행동 발사를 하는 뇌수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호스위치가 많이 개발돼야 중독이 많이 되면은 그 다음에 스탑스위치가 있고 근데 이 두 스위치가 이 뇌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떤 우리가 게임이나 중독에 빠지면 이것이 불균형이 일어나고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 우리가 게임을 그만뒀을 때 역작용이 일어나는 금단 증상도 바로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아직도 알코올, 마약, 게임, 도박 중독을 병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부터 우리 중독자분들을 의지가 약하고 결단심이 없어서 게임을 못 끊는 걸로 보시는 것이 탈이에요. 병이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병인데 의지. 그래서 어떤 분은 부모님이 막 운동을 시키고 막 학교도 시키고 자꾸 의지를 자꾸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날 줄 알고. 그건 아니죠. 병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를 수치심으로 대하지 않으면서도 중독자와 그 가족들은 수치심을 느끼게 이 사회나 이웃에서 해주고 있죠. 그래서 중독자의 수치심이 사라질 때 환자는 더 마음을 열게 되고 회복으로 빨리 나올 수 있는데도 주위 사회나 이런 가정에서 이곳에서 자꾸만 수치심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심 때문에 중독증 회복을 잘 못하는 거죠. 이상으로 다섯 번째 게임과 도박 중독 관련성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게임 문제 부모 교실을 개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만